누가복음 41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19번째. 18장 9절부터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이 구절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의 조건과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세 단계,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필요성을 깨달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둘째로 전혀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셋째로 부와 모든 다른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것을 이겨내고 구주를 좇는 것을 언급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 겸손함.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겸손해야 함을 봅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겸손하여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10절부터 14절까지의 구절들에서 주님은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주님은 종종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11절과 12절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니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십일절의 바리새인의 말은 전혀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처럼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금식과 십일조를 내는 것에 관한 12절의 그의 말은 기도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자랑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 13절에서 우리는 멸시당하고 비난받으며 정죄당하는 세리가 지극히 겸손하게 기도한 것을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화해를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은 구속자의 필요와 화해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세리는 그의 죄 많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하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화해를 베풀어 주시기를 화해로 말미암아 그에게 진정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화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언으로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힐라스모스나 히브리서 2장 17절에 힐라스코마이와는 서로 다릅니다. 힐라스모스는 화해하게 하는 그것, 즉 화해 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치물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대신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진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이십니다. 힐라스코마이는 이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 진정시키는 것, 즉 화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힐라스테리언은 화해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이 단어가 지성소 내의 법궤 뚜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또한 71역 성서의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와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 법궤의 덮개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의 죄를 그 의로운 요구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정죄하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그 위에 뿌려지는 속죄 피가 있는 법궤의 뚜껑으로 말미암아 죄인 편에서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덮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뚜껑 위에서 하나님은 통치상 그분에 의해 아무 모순되는 것이 없이 나아가 법궤의 뚜껑 위에서 가리고 있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이 지켜보는 아래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어긴 사람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화해 제물이나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언이라는 단어는 주 예수께서 화해 장소, 화해 덮개이심을 계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해 제물이신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가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화해를 베푸소서 라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진정되시도록 화해 제물로 드릴 누군가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그가 다만 죄인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화해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겸손해지는 것과 복종되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14절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최초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세리가 행한 것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겸손해지고 복종된 자들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내가 잘못한 것을 결코 시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깨닫게 되었고 겸손해지게 되었으며 복종되었습니다. 내게는 나만큼 죄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태도는 전에 하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복종된 사람임을 나는 체험을 통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 겸손해진 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관념들로 가득 차 있거나 사로잡혀 있지 않은 어린아이는 쉽게 새로운 생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고 사람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기 위해 사람의 왕국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상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기들, 즉 선입관들이 없는 사람들만이 그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많은 자들은 아기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들 자신을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로 여기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한 끝납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희년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 구주를 좇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 구주를 좇아야 함을 봅니다. 특히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것과 영생을 소유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기업으로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구원되어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오는 시대에 왕국의 나타남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18장 18절에 나오는 어떤 관원은 명백히 오는 시대에서의 영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18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것은 질문을 한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뿐 아니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 또한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요구 조건. 20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관원에게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원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이 전에 강조했던 문제,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이르셨습니다. 그 예로 14장 33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좇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함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요구 조건입니다. 18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 관원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원은 낡은 율법의 계명들을 준수하였겠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기꺼이 팔아 하늘의 보화에 쌓아두고 주님을 조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를 잃을 때 기뻐합니다. 24절과 25절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과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단어는 외과 의사의 바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암시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26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같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을 혼동하였습니다. 그 관원에게 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 천연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주님의 계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27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왕국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 신성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국의 요구 조건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부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랑하는 식으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들, 우리의 그물들, 갈릴리 바다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 버려두고 지금 당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당신을 쫓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조국까지도 버렸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답변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9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주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또한 그분이 바리새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1절이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에 의해서도 암시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주 그분 자신이십니다. 어디든지 구주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주님은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안에서 누리게 될 생명입니다. 오는 시대에 이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의 그 누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8절에 기록된 말을 했을 때 아직 왕국 안에는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소 교만했고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